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감사의 달 11월을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징조의 가장 큰 것이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평범한 일,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안 그런데 뉴욕에 있으면요, 해가 나면 해 뜨겁다고 불평하고요, 비 오면 비 온다고 불평하고, 눈 오면 눈 온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뉴욕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을 잘합니다. 기대님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메시지들하고 직장 생활할 때 본사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겨울이 나왔는데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멋있게 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좋다 이러고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상한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뒤에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다른가. 네. 우리의 인생관이 그렇게 다릅니다. 눈이 오면 여러분들은 교회 눈 치워야 되는 거나 이런 거 고민하시죠. 그게 아니죠. 오래간만에 운동할 수 있겠다. 늘 뭐 평생 운동을 많이 하시면 뭐 더 좋죠. 몸 풀러나오면 되는 거고. 낙엽 치우자고 똑같이 그거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도 좀 하고 또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뭐 피자를 먹든지 뭘 같이 먹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반대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기가 걸리면요, 아, 하나님 나보고 좀 쉬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인을 주시면 감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잘 먹고 잘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면서 바쁜데 왜 하나님 앞에 감기를 주십니까? 그리고 쉬지도 않고 더 일을 하다가 더 큰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굳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07편은 시편 105편, 106편과 함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예배의 시였습니다. 특히 107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시를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던 그러한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애굽 혹은 광야에서 돌아온, 역사적으로 기록 연대를 보면 광야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시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석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거기서 돌아온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출애굽과도 우리가 연관할 수 있고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재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은 107편은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서정시, 서사시 들어보셨나요? 네. 서정시는 감정적인 부분을 노래하는 부분이고, 서사시는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시를 씁니다. 오늘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처음 네 가지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돌아올 때 방황한 것과 또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그리고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과 죄나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생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는 네 가지 서사시의 네 편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섹션에 가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어떤 때는 우리를 높이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결론적인 다섯 번째 시가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정직한 자는 기뻐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라고 마지막 권면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나오는 네 가지 방황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 것과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들이 연약해지거나 고통을 느끼게 된 것 그리고 그러한 죄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 이 네 가지 종류의 케이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그들의 경험을 지금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즉,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근본적인 유한성,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는 왜 우리가 방황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가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은 그들이 미련해서, 미련하다는 표현은요, 시편 14편에 의거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들이 연약해져서, 여기 보면 질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23절부터 32절까지는 그냥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불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것은 자연계, 피조물 세계의 유한성을 말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방황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죄와 미련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네 번째는 자연계, 피조물 세계의 유한성으로 그래서 A, B, B, A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는 유한성을 말하고 B는 죄성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고통의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이 세상이 피조물 세계가 죄와 유한함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자연재해는 되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크게 나누면 죄성과 유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신자건 불신자건 선하게 사는데도 고통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성과 피조물 세계의 유한성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말씀을 거역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고통을 당하느냐를 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부르짖으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 중에서 건지셨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07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 혹은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리더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분이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따라갑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항상 이렇게 회중과 리더가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혹은 기도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난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과 또 아스로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 시편 107편은 기록 자체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로 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찬양시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는 거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와의 성냥을 받은 자들아 이것은 두 번째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출애굽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여호와의 성냥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미 한번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는 하나 더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죄로부터 속량을 받은 성도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또는 흑암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온 분들도 있고 텍사스에서 온 분들도 있고 캐나다에서 온 분도 있고 동서남북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분도 있으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 모였는데 우리가 이 시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는 세칼리에서 얼마든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교회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한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시편 107편의 큰 흐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편과 다섯 편의 다섯 번째 다섯 가지의 작은 시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 아니라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4절부터 31절에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시면서요.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4절부터는 방황, 10절부터는 포로됨. 이것은 제가 정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10절부터 16절은 본문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본고와 세상을 내었다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의 심정이 과연 그렇게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면 정서적인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17절부터 22절은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번째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면 17절부터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랑을 만난 선원들의 위기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나의 삶이 어느 이 네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해당 안 되는 분들은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은 전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계속 부딪히면서 가게 됩니다. 네 개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107편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은 방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출애굽으로 돌아가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길을 잃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스테이칼리지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여기가 광야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좋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4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방황하는지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죠. 분명히 목적지가 있거든요. 거주할 성읍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고 방향을 하고 디토를 하게 되거나 로스트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방향 감각이 없어서 운전하다 보면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죠. 예, 뭐 그거가 죄는 아니죠. 그렇죠? 예.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한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제가 길을 잘 안 잊어먹거든요. 가끔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자주 잊어버리는데 거의 길을 안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길을 잘 찾아내냐면 초등학교 때는 가정 방문하면 담임 선생님이 저를 꼭 끌고 다녔어요. 기차도 그렇고. 제가 뭐 우체부적인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아, 이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거기는 광야 같은 동 뭐 이게 맞지 않아요. 그냥 감으로 소위 말하는 통박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우연히 집에 가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누구네 집이 어디냐 그래서 가르쳐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가정 방문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얻어먹긴 잘 얻어먹었는데 네. 우리는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그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주린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리고 목이 말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나와서 내게로 와서 값없이 돈없이 물을 사라. 주님 초청하신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고통 중에서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주할 성으로 성에 이르게 하신다.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만 보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렇게 될 때 8절과 9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영혼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행하심으로는 능력이죠. 전능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절에서 9절 첫 번째 시가 이 시편 107편 전체의 패턴을 설정해 줍니다.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죠. 그렇게 네 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이 이 시편 107편의 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방황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의 방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도 다른 7절 말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지금 우리가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뭘 정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쓰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어플라이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좌업이 결정이 됐는데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방황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11일날 낙엽을 치워야 될지 안 치워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죠. 우리는. 날짜는 잡아놨는데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는 답을 항상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로 문제로 고민하시나요? 결혼 문제나 취업 문제나 장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은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포로됨입니다. 10절부터 16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데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될 때가 우울증의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울증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우리가 가는 걸 수 있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울증이 항상 10%나 20%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50%, 60%, 70%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100% 클린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걱정을 하거든요.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우울증이라 그러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다 우울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 속으로 비천함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에게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다 빼앗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어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사람에게서는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줍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와 모든 죄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한 후에 고통을 받게 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 그의 긍휼하심을 얻고라는 것은 용서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용서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에서 새 사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되면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13절 1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기자는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면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에서 포로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우리 자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사방을 오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때 우리가 나아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7절 이하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상태냐면요, 입맛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도다. 제 번역입니다.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예, 이건 육신적으로 연약해져서 입맛이 없는 상태, 음식물을 싫어하는 상태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10절에서 16절이 정신적인 것이었다면 17절에서 22절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미련함이라고. 사실은 뭐 죄와 크게 다를 게 없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A, B, B, A.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유한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죄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말씀을 거역했고, 세 번째는 미련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차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차이는 왜 미련함으로 라고 설명을 했는가.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말씀을 안 지켰다는 뜻인데,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은 특별히 구약은 죄인을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의 정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요. 시편은 죄인, 악인, 어리석은 자를 다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 성한 사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단어가 쓰이든 간에 이건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지는데요.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거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문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9절 18절에 20절에 기도와 응답이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자 말씀을 어겼을 때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불순종했는데, 고통이 올 때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18절로 내려갑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 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놀랍게도 그의 말씀을 보며 라는 표현이 거의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말씀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이건 과거형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다는 말씀인데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설명하면서 다시 21절, 22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왜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제는 연결하실 거예요.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죄성이었는데 네 번째 23절부터 32절은 다시 유한성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풋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즉 선원들이나 승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바다는 바다죠. 여기서 그냥 바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배를 안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배를 탔을까? 아마도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레바논에 나무를 구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죠. 그럼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나무를 배에 싣고 와서, 도로에서 싣고 와서, 한국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제가 이름이 생각나는데 서쪽에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와서 나무를 다 내려서 다시 육로로 운송을 해와야 됩니다. 아마 그런 거나 솔로몬 시대에는 대상무역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면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것은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서 그들을 파선시키려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현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26절을 보시면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떨어진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눈도다. 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패닉 상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배를 설명하는 것이 인생 항해를 설명하는 데 가장 좋은 비유라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배를 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담을 또한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요나의 경우도 비슷했죠. 요나가 아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항해사나 선원들도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시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인생에는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무엇이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오고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괜히 역설적인 설명인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또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오늘 이 네 번째 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광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지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타락한 피조물 세계가 갖고 있는 유한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연계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추론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계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라고 창세기 3장이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모두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에 자연계가 피조물 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 거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자연계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25절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고 28절이 설명합니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거다.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패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한반도를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신다기보다 혼동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결정을 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30절 뭡니까? 그들이 평화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32절에 다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번에는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이었고 또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당황과 포로됨과 또 질병과 그리고 위험, 이 네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당황과 위험은 유한성 때문에 오는 것이고 포로됨과 질병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부터 42절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토가 광야가 되게 하시며 33절 34절 보시면 옥토를 광야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낮추시는데 이것은 34절에 보면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반대로 이번에는 광야를 샘이 되게 하시고 죄인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신다. 자, 옥토가 광야가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죄인 자들을 먹이시는 이유는 43절에 가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재앙을 통해서 39절 이하에 보시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다시 궁핍한 자를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다가 낮추시는 작업을 반복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시하시고 일을 하시면 아주 태평 천국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 우리 인간 삶은 항상 죄와 악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한 번씩 간섭을 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일을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집회가 그냥 우리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촛불집회 할 때 정부가 탄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요. 우리가 싫든 좋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어떻게 되죠? 지존자를 멸시하면 우리를 흑암으로 떨어뜨리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42절 43절에 시편 기자가 시인이 결론을 맺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즉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면서 때로는 우리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사를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를 보면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할 때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나 이익과 관계없다는 얘기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게 된다. 지금 한국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인생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콘스 오브 나니아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3남매가 있죠. 오빠가 있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요. 저희 꼬마가 오빠한테 물어봅니다. 라이온이 나오죠. 사자가 나와서 도와주는데 꼬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it strong? 오빠가 대답합니다. Yes, it's strong. 꼬마가 대답합니다. Then I must fear him. 오빠가 얘기하죠. You don't have to fear him, for he is good. C.S. 루이스는 Dear Christian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하고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신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무능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고 선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동시에 전능하셔야만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고통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날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시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정리를